까지 구약 성경 1209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209면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를 바라보는 눈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습니다. 미래를 다루고 있는 영화를 보면은 거의 한결같이 폐허가 된 이 지구상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명이 닿은 지구를 버리고 또 다른 행성을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봉을 한 영화를 보면은 그 제목이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인류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좀비 바이러스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아름다운 존귀함을 버리고 무슨 짐승인 것처럼 울부짖으면서 먹고 뜯고 싸우는 그러한 내용이 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꿈꾸는 모습대로 세상에 되어가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인류의 희망을 보기보다는 절망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 말씀도 동일한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에는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은 전 세계적인 것이 될 것이고 역사 속에 있어 왔던 그 어떤 환란보다도 아주 극심한 환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가리켜서 대환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이전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저녁 10시경에 집으로 돌아올 때 한 2km 정도 되는 그 시골길을 걸어오다가 보면 눈앞에 반딧불이가 막 날아다닙니다. 그거 잡으면서 통에 넣고 막 그렇게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나 별들이 많이 있는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은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들판에 논두렁에 있는 호박이 달려있어도 떼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떼어간다 하더라도 한두 개 필요한 정도 떼어갔지 지금처럼 싹쓸이 해가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어머니가 밭에 가서 가지랑 오이랑 또 토마토랑 좀 떼어오라고 말씀을 하면 자전거를 타고 한 300m 되는 곳으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그곳에 가서 보면은 주렁주렁 탐스러운 채소들이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몇 명 떼어가겠지만은 깨끗하게 다 떼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심때가 되면은 가서 그 채소를 가지고 와서 된장에 찍어서 먹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와 함께 논두렁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애호박이 나오는 시기였는데 그 조그만 애호박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애호박이 여기저기 막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호박 잎사귀를 따서 그 애호박들을 이렇게 덮어둡니다. 그 덮어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두 개 떼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보이면은 보이는 쪽쪽 다 떼어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도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집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산 밑에 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밭에 고추를 경작을 하는데요. 어머니가 그럽니다. 그 밭에 있는 고추는 우리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수요일 저녁에 교회 가는 것을 알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와서 좋은 고추들, 빨갛게 익어가는 고추들 따서 간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 자체가 많이 악해져 간다 이러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의 세상으로 되돌려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지금의 아이들도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방과 후가 되면은 집에 가방을 던져놓고 다 모여가지고 동네에 모여서 몸을 부대끼면서 땅 따먹기 하고 숨바꼭질하고 딱지치기 하고 또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술래잡기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죠. 또 핸드폰 게임한다고 늘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가고 함께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노름이 더 많습니다. 교회 와도 아이들이 집에서 게임하던 것 그 생각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는 뭔가 분명히 삭막해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바뀌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지만은 정서적인 면에서 또 신앙적인 면에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더 나빠질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아마 부정적인 견해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몇몇 교사분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한국사를, 이 대한민국사를 배우는 학생도 있고 배우지 않는 학생도 있다고 그럽니다. 필수로 배우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북침인지 아니면 남침인지 이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평도에 북한이 포를 쏘았지만은 뻔히 우리가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비진리로 또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을 하는 그러한 세대여서 어떤 것이 옳은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힘들어져가는 세대입니다. 이번에 이제 노회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노회에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3분의 2가 된다고 그럽니다. 교회에,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에 3분의 1 정도의 교회만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250명에서 270명 정도 매주마다 모이는데요. 이 주일학교는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의 내일이 불투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도 구원에 대한 개념, 구원에 대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희박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교사 강습에 강사를 하신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주일학교에 아마 그 어떤 목사님의 주일학교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200여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등부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한 200여 명 되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단 두 명만의 손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한 200여 명 되는 그 아이들 중에 딱 두 명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손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이 목사님이요, 그래도 두 명이라도 손을 들어주어서 고마워서 그 두 명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손을 들게 되었는지 물어보니까요, 그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얼떨결에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명만, 그 한 명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는 그 예수님께 회개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오늘 나는 죽어도 구원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딱 한 명만. 그러니까 200여 명 중에 한 명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울고 싶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떨지, 또 여러분들은 어떨지 사실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원색적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하심과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러한 말씀들이 가장 원색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들은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들을 아무리 좋은 말씀들을 많이 증거해도 신앙은 잘 안 자라나는 것입니다. 늘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스스로 열심을 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살아나야, 그래야 우리의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꾸만 힘들어져가는 이 세상보다도 더 삭막했던 역사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해질 대로 악해지더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애굽에 피신을 도망을 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파멸에 들어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죠. 더 이상 이스라엘의 성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태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영원히 두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소망 없는 상태, 교회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홀연히 이 에스겔의 그 영혼을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는 들판을 말합니다. 넓은 들판을 말합니다. 에스겔이 그 들판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온통 해골밖에 없습니다. 뼈만 가득했습니다. 이리저리 다녀보니까 이 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서 살짝 손만 대어도 부스러질 것 같은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에스겔이 그 해골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네가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그리고 가죽으로 덮고 내가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을 했습니다. 너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는 살아나라고 대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그 말라 비틀어져 있던 뼈들이 일어나더니 자기 머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머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손과 다리가 뼈들이 붙더니 사람 모양의 뼈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더니 사람 모양으로 누워있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생명이 없어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와서 죽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나라. 그래서 에스겔이 또 대언을 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들어와서 그에게 들어가 살아나라.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소망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면서 심히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환상적인 세상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메마르고 헐벗고 싸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세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고 정의가 있고 저주와 가난이 없고 죽음도 없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 마귀와 더불어 합작품으로 이 세상을요, 뼈다귀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죽어서 메말라버린 뼈다귀가 되었습니다. 평화가 죽었고 소망이 사라져버린 마른 뼈다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이 세상을 뼈다귀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뼈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요, 사람은 살아있는데 뼈다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대한민국을 바라보실 때에 과연 풍성한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뼈다귀만 남아있는, 그것도 바짝 말라있는 뼈다귀만 남아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사람의 존재와 살아가는 의미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인간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존재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존재, 절망적인 존재로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요, 인간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든 자라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을 가리켜서 고통과 싸움과 죽음 등에 둘러싸여져 있는 괴로워하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이데그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치유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서 있는 존재,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하는 불행과 고통을 짊어진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인간을 바라보면은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허무함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빠져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병든 자, 괴로워하는 자, 고통 가운데 서 있는 자, 불행과 고통을 짊어진 존재,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마른 뼈다귀와 같은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부모와 자녀의 선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선, 그 선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선까지도 애매모호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종교의 선마저도 애매해져 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씁쓸하지만은 현재 추세가 바로 이렇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모든 분야에서 이 사탄 마귀가 선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뼈다귀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다귀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사회입니다. 이 민족에게 구조적으로 이미 너무 깊은 데까지 들어가 버린 이 사회, 이 민족,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저도 아마 에스겔처럼 대답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시면서 정근아, 이 뼈다귀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을 하신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우리 교사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요, 소망이 별로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너무 답답해서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른 뼈다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용서를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비관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악한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살려고 그래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미 사회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전도를 받고 신학을 하고 목사를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그 가족 외에는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풀이 죽어 있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참 희망적이십니다. 아니, 선교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젠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제 늘어날 일만 남지 않았습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비관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나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성령을 아주 강력하게 체험을 했던 그때였는데요. 저는 그때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말씀을 꺼내어서 조그만 그 성경책 꺼내어서 말씀을 제일 먼저 읽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청소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조금 읽었습니다. 저녁에 야간 자율화 수업을 하기 전에 또 말씀을 꺼내어서 읽었습니다. 어떤 말씀은 암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외웠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 족보에 관한 그 말씀 그때 외웠었습니다. 그러면 공부는 안 했느냐? 대외고사를 치르면요 전국에서 고등학교에서 1등을 하는 학교였습니다. 도시락 두 개 싸가지고 다니면서 저녁에 12시까지 공부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성경 말씀을 늘 꺼내놓고 읽었었습니다. 사실은요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지만은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읽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막 눈물이 흐르면서 저녁 12시에 맞춰서 집에 가면 한 40분쯤 되죠. 잠을 자도 부족한데 갑자기 하필 그때 성령이 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이 눈 속으로 막 빨려 들어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려운 말씀이요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박사가 읽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뜻을 잘 몰라도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읽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뜻을 잘 몰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 그 읽혀주어야 됩니다. 읽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는 저력이 있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죠. 살아나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이 말씀을요 늘 읽고 들어야만 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던 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도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또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암이 온몸에 다 퍼져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분인데 우리 집사님의 시아버님이십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찾아갔는데요 그 아버님은 평생 교회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녀가 교회에서 결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 한번 결혼식 때문에 참석한 것 외에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요 얼굴이 이렇게 굳어있는 분입니다. 무섭습니다 얼굴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버님의 그 죄를 75년 동안 지어온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전 같으면요 치하라 할 뿐입니다. 그 예수가 왜 내 죄 때문에 죽었냐고,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이렇게 말을 하실 분 같은데 인상을 보니까요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영접을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말씀, 이 기도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제가 그리고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 떠오르는 죄악이 있으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 죄들을 많이 떠오르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기도하시라고, 그리고는 옆에 서셔서 얼떨결에 예수님을 함께 영접을 했던 그 부인 되시는 그 어머님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버님 옆에 늘 앉으셔서 뜻은 잘 몰라도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좀 읽어주십시오. 뭐 족보가 나오면 대충 지나가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곁에서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 부탁을 왜 드렸는지 아십니까? 말씀을요 자꾸 듣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또 허물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뜻은 잘 몰라도 읽고 그리고 듣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말씀을 다 드리고 이제 앉아 계시는 그분을요,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든 분입니다. 돌려가지고 침상을 눕혔습니다. 이렇게 누웠는데요, 인상이 굳어있던 그분이요 딱 눕자마자 막 우시는 겁니다. 막 울면서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의 75년 동안 눌려있던 그 죄악들이요, 그것 때문에 그분은 눌려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분의 제 손을 잡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막 우시는 겁니다. 저도 막 이 속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가 이 사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모르긴 몰라도 꾸준하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성도 때문에 교회가 살게 될 것이고 인민족에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살아납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생기들이 불어서 들어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데요, 군대가 되었습니다. 생기는요 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령 또는 다른 뜻이 하나인데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람. 그러니까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들어와서 그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즉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들어가니까 다 죽어있던 그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봄바람이 불면은 밟아도 밟아도 막아도 막아도 온 지면에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을 불러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부르니까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람을 몇 번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했던 그것은요 회개였습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것입니다.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하디 선교사, 길선주 장로, 그리고 무명의 성도들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떼글떼글 구르면서 회개했던 그 회개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의 회개는요, 형식화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 회개는요, 그냥 할 수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 가슴이 아래 오면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이놈이 죽일 놈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의 모습을 언제 보았는지, 손가락질하는 모습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가슴을 치는 이것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한 것이 좋고 안정적인 것이 좋은 신앙생활에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성령 충만함 처음 받을 그때야 제 어머니가 저 맞은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어머니의 가슴을 보니까요, 시커멓게 멍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슴 치면서 우는 회개의 기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6월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어느 달보다도 우리 민족을 더 생각을 하는 달입니다. 많은 장소에서 구국기도 운동이 그런 집회,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한쪽 구석에서, 교회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 내가 나쁜 놈이라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기도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성도가 교회를 살릴 것이고, 하나님 이민족 용서해달라고 내 죄인 것처럼 가슴 치는 성도, 그 성도가 이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바로 이 말씀과 회개의 운동이, 이것이 바로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교회에 앉아서 다른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 때문에 울고 있고, 이 민족의 죄악 때문에 울고 있고, 우리 교회의 죄악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죄악들 때문에 가슴 치면서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라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